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드러난 복음,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흔들릴 수 있는 가치인데도 맹신되는 것도 많아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도 흔들릴 수 있고 흔들어야 할 거예요. 누가 흔드시나요?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획하고 경영하고 영광을 결말로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를 흔들겠다고 나서는 공산주의 혁명은 오래가지 못했죠. 자본주의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바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역사를 뒤집고 전복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 마디 주장을 지키고 관리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필수 조건이죠. 그러나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질 제도나 시스템에 올인하더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이를테면 성경이 역사적으로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을 한지 2-300년 지났죠. 서로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족보와 실제 족보는 달라요. 한쪽에서는 성경과 역사를 일치시키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어렵고 거창한 철학적 인식론, 변정학을 가져와서 그건 어린아이 인식 수준이야 라면서 냉소적이고 조롱합니다. 어리석거나 교만하다고 저격하죠. 그러나 이것은 목숨 걸고 지킬 일이 아닙니다. 또 이를테면 남자만 장로, 목사, 총회 대표로 가는 가부장제를 교회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이라는 악행에 무조건 동의하면 안 되는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정부 편을 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흔들리고 무너질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빠진 교회 모습을 슬퍼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뭔가 공부하고 싶어요. 복음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뭔 말인가요? 심판이 올 거야 라는 메시지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심판은 회복 혹은 구원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설계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가가 전하는 스토리에 처음부터 good news,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소환하지 않으면 이 good news, 복음의 심판과 회복 요소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를 소환하는 마가복음의 사례를 몇몇 소개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죠. 선지자들의 글에서 이 고기 잡는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외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이건 물고기나 짐승을 잡는 어부 혹은 포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이니까 사람 잡는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심판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아모스서 4장 1, 2절에도 있는데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도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에 원전이 이미 이렇게 선지자들 입에 사용된 거예요. 사람을 갈고리로 낚시로 끼어가는 그림 얼마나 끔찍합니까? 잊을 수 없는 그날이죠. 국치일입니다. 그 역사를 예수님이 떠올리신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에 깊던 그물을 두고 벌떡 일어서 예수님 따라갔다고 그러는데 두 분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나라도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세례요한처럼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낭만적인 낚시 그림이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잡아 수입 올리는 그림도 아니에요. 도망가는 사람을 억지로 갈고리로 혹은 낚시로 꿰어야 할 상황, 심판의 때라는 말입니다. 안 끌려가려고 발부둥 칠 수 있어요? 없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거 안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마가복음 6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의 미션은 회개하라며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미션이 힐링, 병낫게 하고 돌봄, 케어링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추수 때죠. 이번에는 요엘 선지자를 소환합니다. 사면의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네, 추수 때는 심판의 때죠. 회복도 의미합니다. 힐링도 있습니다. 특히 심판 이미지가 강한 말씀도 있는데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는 소름 끼치는 말이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47, 48절 보세요. 근데 이것도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66장 24절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운명, 종말적 운명을 그려뜨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과부에게 토색하고 토색은 금품을 억지로 빼앗는 겁니다.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이 모든 이미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기운을 드러내되 수백 년 전 선지자의 글을 가져다가 예수님 당시 맥락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왔다.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바로 그 심판이 가깝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영업 테이블을 엎으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선지자 같은 행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아침에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음을 저주하시더니 저녁에 와서 보니까 실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린 난동 아닌 난동 같은 괴이한 행동 에피소드가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던 아침 저녁 사이에 삽입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같은 무화과나무 아니겠어요? 저주받은 나무가 말라 죽더라? 누가 봐도 이건 심판을 상징하죠. 본문 11장 17절을 읽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소환했어요. 강도의 소굴?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소환했어요. 뭡니까? 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소환해서 예수님이 융합하신 거예요. 요새 말로 뭐 퓨전이죠. 이사야 56장 7절에도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릴 것이라 했어요. 이어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아웃캐스트라고 그러죠. 포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영어로 others besides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예루살렘의 회복 비전이죠. 여기서 돌출되는 특징이 하나 보이죠? 이방. 이방이 시온산으로 몰려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비전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를 소환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만민에 기도하는 집 혹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이방인들 기도 공간을 난장판으로 만드느냐 이놈들아. 이런 말이죠. 이방인들이 제대로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불호령을 내리신 겁니다. 장사치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아왔습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 예배 회복을 위한 그 길을 청소하신 거예요. 이방인들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에 참여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사야서에 그리고 예수님의 액션이 마가가 전하는 스토리에 각각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의 양면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 장사치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 기이한 행동, 종말적 비전을 깔아둔 상징입니다. 한편으로는 성전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대하는 상징입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장도 비슷합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이것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네요.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장사치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인용된 것도 아니에요. 구태여 스가랴를 직접 소환해서 생방송 라이브 하지 않아도 그래도 너무나 선명하고 임팩트가 큰 메시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니 뭐 스가랴니 이런 선지자가 바탕을 깔아둔 그 위에 마가의 스토리를 읽으면 예수님의 괴이한 듯한 행동의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스토리의 구조상 심판의 털, 그 털 안에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도의 소굴 굴혈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예수님은 600년 전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하는 예레미야를 소환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유대교의 양대축이 되는 미덕, 법적 공평인 정의, 도덕적 의무인 긍휼,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 둘을 실천하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제사장들이 뇌물받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 장사치의 난장판으로 내버려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실로입니다. 그 실로가 아수르 제국에게 짓밟힌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얼마 안 돼요. 그렇듯이 남유다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무너질 거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도둑의 소굴을 소환해요. 성전 난장판을 뒤엎은 행위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신 행동이시죠. 이 예레미야 예수님의 연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스토리 속에 반드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당연한 줄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1장 소제목을 따라가 봅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 그리고 12절에 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소환하는 절묘한 틀이에요. 그 속에 예레미야 설교를 소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라는 돌발적인 행동은 신실하지 못한 백성, 그 백성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틀 속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비유의 의미는 사실 구약을 뒤집을 필요조차 없어요. 자명합니다. 자명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소환해요. 예레미야서 8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예, 정리하면 마가가 들려주는 스토리의 전달 방식은 예레미야와 연관짓는 상징적 배역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설정에 성전이 무너질 운명에 대해서 상징적 연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의와 우상숭배에 쩔어 있으면서도 거짓 평화와 가짜 위로 나부랭이를 짓거리는 당시 선지자 제사장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독설처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예레미야의 옷을 걸치고 성전을 쥐락펴락하는 기득권층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이파리, 독자들이나 청중들이 쉽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한 번 더 재현되리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과장되면 인간의 자유가 줄어들겠죠? 반대로 인간의 자유가 극대화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시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사랑, 사랑만 외치겠죠. 양극단 사이 우리는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섬기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교회를 논해 보십시다. 교회가 강조하는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묵상, 기도 왜 합니까? 선지자적 비판 의식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타고 외쳐지는 교회의 설교, 어떤 메시지여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가짜를 흔드는 설교를 해야죠. 설교자 예레미야의 사례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시면 있는데요. 메시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재고해 보시겠대요. 반대로 하나님이 성전의 틀을 닦고 아름답게 준공시키겠다고 결심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성전 준공 계획을 철회할 뿐 아니라 지금 당장 그 공사 중인 성전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선포한 말씀도 철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어떤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졌냐? 라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성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뇌를 우리 시대의 현안과 접목해서 살펴보십시다. 유대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이 서로 혐오하여 발생하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한 시스템입니다. 인종차별, 인종분리, 혐오라는 악한 행실에 대해 사람들이 돌이켜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 DNA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던 유대인, 아랍, 팔레스타인 혐오는 지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면 우리 편이고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등등 모두 흔들리지 않을 이데올로기로 굳혀진 지 오래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이데올로기는 흔들려야 합니다. 뒤집혀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영원한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시각이라고 감추려 하지만 인종혐오는 죄악입니다. 주위의 미국 원주민, 흑인들, 동양인, 스페니쉬를 차별하고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받을 제목 1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부수고 거기에서 심고 세우는 굿뉴스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레디컬 터닝이 있어야 돼요. 태도입니다. 정책입니다. 실천에 있어서 급진적 돌이킴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당연히 교회에서 나와야 할 소리입니다. 극소수의 깨어난 시민들도 먼저 외쳐야 합니다. 자고로 입으로 나온 말씀은 공허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죠. 성경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를 위해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진리에 속하는 가짜를 흔들 수 있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마땅히 행할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첫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복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반복해서 듣고 말하고 공부하고 풀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반하는 가짜 주장들을 비판하고 노출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복음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면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진리에 반하고 폭력까지 유발하는 그런 주장을 뒤집는 일에 우리는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어쩌면 흔들어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무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 얼어붙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복음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다시 복음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메시지로 보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은 선지자들을 소환케 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소통하기 쉽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아둔하여 깨닫지 못하였던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히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길,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